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문에 자주 쓰이고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던 기적들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결하고 고귀한 영적인 신자들은 필요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한 순수한 사랑과 그 사랑의 뿌리를 둔 신뢰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그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바라기만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높으신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한참 높은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께 그분들이 노력하고 이룩하신 삶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자신들은 어떤 존재이며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의 충족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 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우리에게 채워지고 공급되어야 할 필요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은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먼저 노아 웨스터 영어 사전을 참고하여 영어 단어인 need라는 단어, 필요의 뜻을 살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need, 필요라는 것은 궁핍, 부족함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거기에는 압박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명사로서 이 단어는 원하거나 필요, 공급 또는 구제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궁핍, 가난, 생존에 필요한 수단들을 요구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사로서 need는 공급이나 구제를 위해 요구하다 또는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필요들을 가지지 않는 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계획에 맞게 자신의 삶이나 환경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며 또 삶 속에서 마주하는 많은 사건들과 경험들은 다른 많은 요인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나 사고, 질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적인 공급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들은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이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필요가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부를 이유도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강회급함이 충족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 안에 신령한 목적을 담고 계십니다. 신자들이 종종 자신의 부족한 상황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실 거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주장에는 몇 가지 조건이 더 덧붙여져야 합니다. 먼저 사람의 필요에 대한 생각과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겼었던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필요를 느끼는 때 또 다른 이들은 그러한 필요가 적절치 못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통된 생각을 얻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제공하시는 모든 것들 안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궁핍함도 역시 그런 예들 중 하나이죠.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풍족한 상황에 있던, 가난한 상황에 있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번역본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표준 새변역에서는 12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워놓으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있던 아니면 풍족한 상황에 있던 지간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뜻을, 그 목적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혹은 부족한 상황 자체가 악이 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즉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여러분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종종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궁핍과 결핍이 결국 기도로 나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열왕기상 17장은 인간의 필요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의 종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두 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필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에 처함으로써 필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의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 중에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는 주님의 일을 함으로 그에게 개인적인 필요가 생겼습니다. 엘리야는 사악하고 악한 아합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의 두 고난은 두 가지 것들로 인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악한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엘리야가 전달한 메시지는 축복의 것이 아닌 그 땅에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거라는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게다가 아합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예언은 그 가뭄의 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도 않은 아주 심각하고 염려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수년간 비나 이슬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그 왕에게 실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된 메시지입니다. 아마 상상만 하셔도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나고 엘리야를 미워했을지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엘리야의 삶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오고 이후 기운이 따라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 역시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고통당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곳은 물도 없고 작물들도 자라날 수 없겠지요. 엘리야 선지자 역시 이 가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먹지 않는다면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메시지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죠. 본문 말씀 17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의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필요, 즉 위태로워진 삶, 굶주림과 목마림은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데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발짝 더 나아가 엘리야 선지자가 겪게 되는 고난의 일부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아합 왕에게 내려진 재앙으로 인해 엘리야 선지자 자신조차도 함께 그 고통을 겪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선포하셨고 아합은 마땅히 들어야 할 바를 들었음에도 그 메시지에 악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합은 그 메시지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나고 그 말씀을 전한 메신저에게도 화가 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화가 엘리야에게 이르게 되었고 아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 있는 설교자들이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귀에 따라 또 그 듣는 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설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라나며 세움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마음밭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난 자들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오히려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설교자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비유를 아시고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공급을 필요하실 것임을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필요를 아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백성을 위한 그분의 보살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은 주의 종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만약 그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필요를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가뭄의 기간 동안 엘리야 선지자 역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찾을 수 있게 가야 할 곳을 미리 정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그 개울가의 이름도 정확히 알려주신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신다면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를 더더욱 존경하게 될 만한 몇 가지 엘리야 선지자의 성품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필요를 위해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분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살펴보시면 열왕기상 17절 이전에는 성경 속에서 엘리야를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의 종으로 가장 처음 맡게 된 사역이 바로 주의 심판을 그 사악한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아합 왕 당시 비가 내리지 않기를 또 이후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한 기적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가 그의 삶 속의 모든 필요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종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 17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아멘. 그 시냇가에서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물이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이죠.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어떻게 까마귀들이 인간에게 음식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지속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AI의 꾸준한 식량 공급자였습니다. 저는 그 떡에 관하여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떡이 익혀서 온 것인지 아니면 곡물이었는지 알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해보았습니다. 까마귀들이 가져온 것이 곡식이든 익힌 떡이든지 간에 저는 얼마나 많은 까마귀들이 이 일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까마귀들이 음식을 나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를 했어야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레헴은 떡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 곡식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체를 지칭하여 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는 떡이나 빵을 나타내고 때로는 곡식을 나타낼 때 쓰일 수도 있습니다. 70인역은 그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하며 의미도 잘리지 않은 떡, 떡덩어리들을 나타내며 그 외에 모든 영어 번역본은 떡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들로부터 많은 떡 덩어리들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곡식이었던 떡이었던지 간에 그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사건의 주제입니다. 까마귀들이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독특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본문 4절 후반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에서 엘리야의 필요들이 충족됨을 보면서 우리 또한 큰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도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당신이 그 큰 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라고 모리슨 선교사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슨 테일러라는 모리슨 선교사님의 뒤를 따르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큰 일꾼들은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함에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위대하시며 또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다음 구절은 여러분에게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아멘. 본문 말씀 속에서 처음 발견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 즉 엘리야 선지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행한 초자연적 행위는 7절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 그 기적을 멈추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냇물이 다 마르고 난 후에는 까마귀들이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적인 섭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식과 또 자연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시냇가 역시 지속적으로 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땅이 가뭄이었을 때 그 시냇물도 자연스레 마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자연적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날 이적행위를 쫓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순간순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본문 말씀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특별히 이적행위를 쫓는 이들은 기적행위가 없을 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들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곳으로 보내셨다면 이번 9절에서는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르밧은 시돈과 두로 사이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그 항구는 약 1600년에서 100년 사이에 번창하였으며 15에이커에서 20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우상들인 바알과 아스돗의 종교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그러한 땅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메마름과 기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런 이방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사는 한 과부 여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단어 sustain은 지원, 제공, 공급, 유지를 의미하며 NIV 성경에서는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배고픈 자들을 먹여야 함이 마땅하지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과부에게 명하여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하라고 명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과부 여인이 그 명령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그 음식을 요구했을 때 과부 여인이 참 많이 놀랐지요. 또한 우리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만 한다는 것은 위선자의 종교적 가식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그를 돕지 않겠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종종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몫이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 보낸 것은 합리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그 가난한 과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이 일은 그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 복된 일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이 과부 여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엘리야 선지자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군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적절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문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식사 준비를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저 조금의 기름과 한 움큼 정도의 가루만 있을 뿐 딱히 엘리야를 대접할 만한 음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난하고 굶주린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과부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구해줄 만한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인도하셨지만 그 여인은 굶주린 낯선자에게 음식을 줄 만큼 여유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 하나님의 역사하고 운영하심이 우리 눈에는 오묘하고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과부 여인 역시 의아했죠. 자신의 아들과 그 삶의 끝자락에 서서 염려하고 있는 그 과부 여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과부 여인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달랑 나뭇가지 두 개를 모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식량의 양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염치도 없이 저렇게 가난한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 할 수 있을까요? 그 과부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식량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도 귀한 음식을 그 여인이 어떻게 선뜻 낯선이에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려고 했던 그 음식을 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과부 여인은 빈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믿음이 있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식량을 주의 종 엘리야를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그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라고 엘리야가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그 음식을 마지막 음식을 주고도 그 뒤에 음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과부 여인과 그녀의 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에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은 그 곡식가루와 기름이 다 소진되지 않고 계속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과부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부 여인과 그 아들의 필요를 아셨고 또 그 여인의 곡물과 기름통이 비어있음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롭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은 그 과부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신념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과부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고 또 그 믿음을 찬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과부 여인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얼마나 많은 굶주린 자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과부 여인을 찾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녀의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궁핍하고 가난한 형편과 상황이 바로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녀는 불확실한 것을 위해 그녀가 가진 확실한 것을 오직 믿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과부 여인에 관해서 설명하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에게 보내어졌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과부 여인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은 정확히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나 많은 날 동안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비를 허락하실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뭄과 기근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 위에뿐만 아니라 시돈과 두로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도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을 통하여 과부 여인과 그녀의 가정 역시 필요가 충족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또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언젠가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셨던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님은 그 마음속에 그 공부하고자 하는 그 willing heart가 계속해서 되기를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죠. 뒤돌아보면 제 아내와 저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어려웠지만 경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꼭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런 필요가 생겼을 때,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궁핍해졌을 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부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로 신자들은 어느 때이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비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슬픈 일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비극적인 일이 바로 믿음이 있던 그 과부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손님으로 그녀와 같이 머물고 있었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그 여인의 아들은 갑작스레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임을 감안하면 아들마저 잃은 그녀의 마음은 어떠할까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 여인과 그 아들들을 그 아들의 기근이 있었던 동안 죽게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건져주셨고 자연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며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갑작스레 그 여인의 아들에게 죽음이 맺습니다. 그 과부 여인이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자주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정말 쉽게 불평이 나왔죠.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여인은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꼭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처럼 비난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했던 것이지요. 그 과부 여인은 또한 아들의 죽음이 자신이 살아가며 지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삶 가운데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셨다고 믿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책을 하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 여인의 아들에 관한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역시 그 과부 여인의 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그 과부와 그 아들에게 일어난 예기치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비극으로 인해 크게 상심한 듯합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 선지자 또한 그 과부 여인에게 일어난 이 비극 혹은 재앙으로 인해 적지 않게 놀란 듯합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따지며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왜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자신을 그 여인의 집으로 보내 그로 그녀의 가족과 함께 지내게 하신 분도 또 그런 비극을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하나님께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끊이지 않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던 분이신데 이런 분이 그 과부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인의 간절했던 믿음과 엘리야 선지자에게 베푼 친절함이 보상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좌절감을 주님께 이렇게 표출합니다. 오 주여, 나의 하나님, 왜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나이까? 여기서 사용된 슬레잉이라는 영어 단어는 간단히 말하면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NAS와 NIV에서는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비극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우리는 그 여인의 아들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셨고 여인의 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과부 여인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그녀의 피로가 기적적으로 응답된 순간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에 대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하심 아래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가 요구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실 분은 없습니다. 배고픈 자는 음식이 필요하고 목마른 자는 물이 필요합니다. 외로운 자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억눌린 자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고 피난민들에게는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필요들이 요구되어집니다. 낭망한 자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족, 그리고 관계, 건강, 사랑, 용기, 직장, 일 등등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필요들이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열왕기상 17장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입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32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2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피로를 공고함을 필요를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각가지 다른 모양으로 필요가 있으실 때, 그리고 삶이 공고해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